이제 내일부터 드디어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려고 요 며칠 동안 사무실에 있었는데 목포 담당 목사님께서 계속 집에 못 들어가시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가지 못하시더라도 많이 또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교 바로 전날 이렇게 말씀 설교가 배정이 되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선교에 미련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뭐 문제가 많다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듣기도 하고 또 우리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사람이 되려면 교회 가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회 가면 사람 버린다라는 말을 우리가 슬프지만 또 듣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창 시절 때만 해도 저희 집에 그때는 이제 저만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교회 안 다니셨는데 그런데도 교회 나가면은 삐뚤어지지는 않으니까 나가는 걸뭐 싫어하진 않으셨습니다. 어차피 그 시간에 PC방 가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뭐 교회 가서 친구들이랑 PC방 간다라는 생각은 못 하시고 그래도 이제 교회 가면은 삐뚤어지지는 않으니 이렇게 뭐 싫어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교회를 보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초대교회를 오늘날 교회를 해석하고 해결하는 기준점으로 많이 제시를 하곤 합니다. 일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은 신약 성경을 보고 또 특히 바울 서신을 잘 보면은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더 많기도 했고 심지어 지금도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서신은 우리 시대까지 아울러서 어떤 불특정 다수에게 주기 위해서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목적으로 기록된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 그 저자들이 그것까지 다 염두에 두고선 기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바울 서신은 굉장히 구체적인 그 정황 가운데서 목회적인 해결책을 주기 위해서 바울이 그 교회들을 향해 직접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들이 당면했던 그각 교회마다 그 문제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체적인 그 상황들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거기에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서신에는요, 교회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는 교회의 문제 백화점이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 10가지 뭐그 이상으로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의 문제, 뭐 당파의 문제, 교회 안에 법정 소송의 문제, 목회자 사례비 문제, 뭐 굉장히 많은 이게 한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입니다. 아주 엉망이었죠. 엉망이었던 교회입니다. 우리 삼위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문제 중에 특히 가장 기반이 되는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과시의 문제였습니다. 평판의 문제였습니다. 당시 그 헬라 문화권 안에서 그리고 유대 사회 안에서 이 평판은 전부였습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 미련하게 보이지 않는 것, 지혜 있어 보이는 것. 이것이 당시 사람들의 기반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게바를 앞세워서 또 바울을 앞세워서 또 아볼로를 앞세워서 자신들을 과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 고린도에 철학자들이 오면은 그 철학자들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도 했고 직접 그들의 삶에 따르기도 하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대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나는 이 사람과 연출이 있다. 나는 이 똑똑한 사람과 연출이 있다. 그리고 나는 미련하지 않아. 이렇게 과시를 하고 자신의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수치당하지 않고 지혜 있어 보이고 미련해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라는 도시가 사실 그리스 아테네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라는 도시는 그 육지와 육지 사이 그 지역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 항로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로마와 아시아를 잇는 그 주요한 항구들이 많이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상품 교환이 일어나고 무역이 발달하고 또 경제가 발달하고 그 결과 고린도는 그리스 그 큰 지방에서 사실 가장 부유하고 가장 개방적이고 그런 국제도시가 됩니다. 이에 성공과 번영 그리고 많은 배들이 이렇게 왔다가 무역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향락이 발달한 그런 도시가 됩니다.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실용주의적이었고 종교적으로는 다원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사실 이러한 특징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도 사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원주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고린도에서 옳고 그름이 아니었습니다. 뭐가 가장 설득력 있냐입니다. 뭐가 가장 지혜로워 보이냐, 뭐가 가장 미련해 보이지 않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르는 평판, 명예가 전부인 그런 사회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세상의 지혜를 추구하는 이런 렌즈로 볼 때, 그 고린도의 그 렌즈겠죠? 그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당시에 그리 빛날 만큼 가치 있는 소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세상의 그 렌즈를 통해서 볼 때 십자가의 복음은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십자가는 당대의 그 사회적인 통념과 사회적인 가치와 전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완전 반대거든요. 자랑을 추구하고 과실을 추구하는 것, 그것과는 완전 반대였거든요. 빌립보서 2장에서 나오듯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받을 수 있고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 되는, 낮아지는, 당대의 그 사회적인 통념과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완전히 전복되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신이 종으로 와서 죄인들을 위해 희생한다. 심지어 신이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 당시의 그 지혜의 렌즈로 볼 때는, 그 헬라의 렌즈로 볼 때는 너무도 바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왔다고? 죽었다고? 세상의 지혜로 볼 때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신이,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인정은 했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이 사람이 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는데, 반면에 유대인들은 그거는 인정은 했습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난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은 인정은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나타난 모습에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나타난 모습이 다윗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요. 즉 기다렸던 메시아가 다윗과 같이 검을 들고 왕관을 쓰고 악인과 원수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약해 빠진 어리석기 짝이 없는 모습으로 왔냐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낀다라는 것입니다. 섬김의 종으로, 그 약한 그 섬김의 종으로 나타났다는 이 가시적인 표징 있지 않습니까?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표지판,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그 표지판이 그 표지가 왜 저 따위 저 모양이냐는 것입니다. 왕궁에 들어가야지 왜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가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리낀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스칸달론, 이 스캔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지혜로 볼 때 발에 걸리는 스캔들이다.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유대인들의 지혜와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볼 때는 어리석은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뭐죠? 그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다. 지혜를 구하는 헬라인에게는 미련해 보였습니다. 헬라인들은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이 인간이 됐다고 그럼 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공감, 아파테이아라고 하는데 그 여러분들 그리스 신화에서도 보면은 신들은 그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이 인간을 불쌍히 여겨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간이 됐다. 이 헬라인의 지혜와 헬라인의 철학으로 볼 때 이것은 바보인 거예요. 바보. 그러니 십자가는 미련하다. 바보다. 어리석다는 거죠.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 헬라인들의 지혜 거기에 맞서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당시에 얼마나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뿐 아니라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상의 변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에 맞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는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어리석고 어떤 의미인지 조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 한 번씩 듣게 된 그 계몽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18세기에 계몽주의가 형성이 됩니다. 이 정신을 간단히 말하면은 인간의 이성의 기초에서 인간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성의 기초에서 세계에 대한 해석을 다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근대 이전에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를 초월하는 절대 진리죠. 절대 존재인 이 신의 계시가 진리를 형성을 했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보편 존재인 인간의 이성으로 세상을 우리가 다 해석하고 세상을 우리가 다시 질서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17세기, 18세기 유럽에서는 뭐 정치, 철학, 경제 모든 면에 있어서 굉장히 큰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인간의 타고난 이 합리성에 근거해서 세계를 해석하고 다시 이 사회를 잘 구축해갈 수 있다라는 믿음이 확신이 생겨난 것이죠. 이 확신은 자연히 그 낙관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오게 되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인류의 역사가 진보하고 더 행복한 사회, 인간의 이성으로 세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실상 얼마나 오염되고 뒤틀려 있는지 그 타락의 비극성은 알지 못한 채 말이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의 만남은 죄인과 죄인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 하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잘못하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잘못할 수밖에 없을 만큼 절대 선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완전 뒤돌아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 인간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그 창조주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완전히 뒤돌아서 있기 때문에 그걸로 사회를 우리가 바르게 건설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은 사실상 굉장히 순진한 망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지난 세기죠. 뭐 경제 대공황이라던가 세계 대전이라던가 이런 것을 거치면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이성이라기보다는 개인과 집단의 이기적인 욕망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성, 합리적인 생각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엄청난 회의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연스럽게 이 근대성, 모더니즘의 틀을 완전히 해체해버리려는 그런 사상의 조류가 나타납니다. 이를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포스트 후죠. 이 후 근대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근대성은 세계 내재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후 근대성은 보편 존재가 아니라 개별 존재, 즉 나, 너. 이 실존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실존이라는 말은 우리 보편적으로 이야기하는 인간, 어떠한 그 집단적인 인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존재인 지원이와 형주, 이렇게 우리 개별 존재인 나와 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근대에는요, 철수와 영희가 같은 지평에 있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이제 깨지게 된 것입니다. 저와 지원이와 우중이가, 예, 죄송합니다, 목사님. 예, 의견이 다르더라도 같은 지평 위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선이라는 합의점을 향해 우리가 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를 지나고 지난 세기 이제 중반에 넘어서면서 이러한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모든 것을 해체해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믿는 진리는 존중해. 그런데 그건 나한테 강요하지는 마. 왜냐하면 그건 언제까지나 너한테 진리이지 나한테는 진리가 아니거든. 종교? 신앙의 영역이란 철수와 영희와 지원이와 다 다른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다원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고린도라는 사회가 놀랍게도 이와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1세기라 하더라도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또 사상의 조류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회에는요, 정말 많은 그 가르침들이 난무했습니다. 매우 세련돼 보이고 매우 지혜롭게 들리는 가르침들이 횡행하였습니다. 그런 지식들이 자유롭게 교환이 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보면은 그리스 아테네, 이 아덴에 가서 사도 바울이 전도를,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장터에서 만난 사람들, 그 아고라에서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과 날마다 변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르침들이 정말 난무하는 사회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는데 혹시라도 빼먹은 신이 있을까 봐 그 단을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단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절을 하고 섬기기도 합니다. 이 현대의 굉장히 포스트 모던적인 이 정신이 당시 아테네, 이 고린도에 팽배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진짜 많은 가르침들, 많은 지혜들, 많은 변론가들의 이야기들이 난무했습니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은 뭐 욜로, 소확행 이런 걸로 또 설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옳고 그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미학적이고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굉장히 그런 다원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변론가들, 그 시장의 장터의 변론가들, 그 정원의 변론가들, 즉 내가 어떤 스승, 어떤 변론가 밑에서 배웠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명예와 직결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죠? 나는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하며 서로 다툰 것입니다. 나는 그 사람과 연출이 있고 이렇게 지혜가 있어. 이렇게 미련하지 않아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린도에 편지를 쓰면서 처음으로 강조했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너희에게는 그 지혜 있다고 말하는 헬라인들과 유대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이런 도시에 살고 있었던 그들의 시선을 저기 사형틀로 옮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통념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의 지혜가 자신들이 말하는 그 아름다움이 미련해 보이지 않는 그것이 난무했던 그 사회에서 그들의 시선을 저 사형틀로 옮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진짜 지혜가 나타난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럼 이게 제정신일까요? 당시에 이게 정상적으로 들렸겠습니까? 당대의 그 십자가는요, 그렇게 고상하고 세련된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매우 거친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세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마저도 현대의 정신에 맞춰야 하기에 아름답게 포장지로 막 싸죠. 이 거친 십자가, 현대의 지금 이 현대의 사회적 통념과 가치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 거친 십자가를 우리가 전하면서도 미련해 보이지 않으려고 부단히도 애를 씁니다. 당시 그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 문화 안에서 십자가는 매우 거칠어서, 너무 거칠어서 마음에 거슬리는 표현이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십자가 처형을 보게 된다면은 멀리 돌아가야 할 만큼 정상적인 멘탈리티로는 볼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이들한테는요,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금기사항이었습니다. 이 십자가는요. 근데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그 사형틀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요.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알지 못하는 구원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거기에 있다. 헬라의 지혜가 넘쳐나는 그 세상 가운데서 얼마 전에, 한 20년 전이었겠죠? 십자가 형틀에 달려 죽은 그에게, 오직 그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이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어리석게 들렸겠습니까? 그 지혜가 넘쳐나는 그 고린도 그 도시에 그 십자가, 그 사형틀에서 오직 그에게서만 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이 소식, 이것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해 보였겠습니까? 얼마나 바보같이 들렸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바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전도하면서 미련하게 보이고 싶었을까요? 과연 바울이라고 해서 그렇게 어리석게 보이고 싶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여러분 다 아시듯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탁월한 학식을 가진 자였습니다. 과거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학식, 그 지혜, 이성, 경험을 다 동원해봐도 저 저주받은 나무 형틀에 달려 죽은 이에게서 오직 그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이 소식은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나쁜 소식, 아니 아주 불경한 소식이었죠. 무식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붕괴했고요, 그 열심히 그를 집어삼켜서 사람들을 박해하며 다녔습니다.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이 소식은, 이 십자가는 매우 거리끼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이라는 당대의 그 유대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그 선생에게 수학했던 자입니다. 그에게 유학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오기 전에 어디에 있었죠? 다소에서 성장했죠. 여러분, 다소라는 이 도시는요, 작은 마을이 아닙니다. 촌동네가 아닙니다.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길르기아의 그 지방의 정치적인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 그는 당연히 헬라어에 능통했고요. 당대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될 모든 지식들을, 사상들을 다 알고 있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이 유대 전통과 헬라 철학에 탁월했던 그가 오늘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지혜를 찾으나 나는 저 거친, 저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세상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지혜의 렌즈로 봤을 때는 미친 거였습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당시 고린도사회는 평판이 전부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미련해 보이지 않는 것, 지혜로워 보이는 것, 너무나도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명예와 또 성공과 직결되어 있는 사회였습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슷한 사상의 조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인식할까? 나를 얼마나 미련해 보이지 않게 할까? 이 평판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어떤 갈등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어떤 모습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왜요? 바보처럼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미련해 보이고 싶지 않거든요. 나에 대한 평판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 바보처럼 보이는 길을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들이 미련하게 보는 그 십자가의 도가 자신에게는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는 사람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신뢰했고, 사람의 강함과 사람의 똑똑함보다 하나님의 약함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권하면서 세상이 미련하게 보는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이 어리석게 보고 바보같이 보는 십자가의 도만 자랑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자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방향은, 우리의 방향성은 그 사람이 자랑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항상 어디에 투자를 해서 얼마의 수익을 얻었는지 늘상 이런 이야기를 일삼는 사람들은 재물을 쫓는 사람들이겠죠. 또 자기가 어느 학교를 나와서 어디에서 수학했는지를 늘 자랑한다면은 그는 학벌이라는 명예를 쫓는 사람입니다. 또 자기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또 어떤 유명한 사람과 즐겁게 보냈느냐, 날마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그는 쾌락과 평판을 쫓는 사람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재물도 명예도 쾌락도 이 평판도 여러분이 그 어떤 것을, 그 무엇을 자랑한다 해도 세상을 여러분이 이상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는 순간 세상은 여러분을 이상하게 봅니다. 여러분을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습니까? 이 어리석고 미련해 보이는 길 괜찮습니까? 헬라인들, 유대인들, 이들이 볼 때 이 미련한 길, 이 바보 같은 길, 세상의 지혜로 볼 때 이보다 어리석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괜찮습니까? 이 전도에 미련한 행동, 이 선교에 미련한 것, 여러분 괜찮습니까? 오직 구원의 능력을 아는 자만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는 그 길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거든요. 진짜 이것만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누구의 시선 앞에서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아니, 지금 누구의 시선 앞에서 여러분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시선입니까? 아니면 그 세상이 어리석게 보는 미련하다고 하는 그 길로 가신 주님의 시선입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이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선교가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얼마나 시간 낭비, 돈 낭비입니까? 제가 우리 청년들 또 간사님들 보면요, 정말 부끄러워요. 제가 보니까 1년 연차를 거의 다 선교에 다 쓰더라고요. 네. 주말에는 간사 모임, 리더 모임, 주일에는 또 와서 또 하루 종일 또 교회에서 섬기고. 제가 궁금해서 가끔 물어요. 니들 연애도 안 하냐? 바보 아닙니까? 또 내일부터 목포 선교가 시작이 되는데 각 선교마다 400명, 500명, 600명씩 갑니다. 얼마나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세상이 볼 때는. 그런데 우리는 갑니다. 왜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그들에게는, 그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길에서 그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가신 그 길, 그 미련한 길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는 전복되는 그 바보 같은 길, 그 행렬에 같이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지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선교의 행렬에 바울과 같이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은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